군침이 멎는 음식 이야기. 이 책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한다. 첫 번째는 내 오랜 친구 짐과 린다의 딸인 케이티. 눈썰미가 대단한 7살짜리 아이가 한 질문이다. 케이티는 케첩병 라벨에 왜 토마토 케첩이라고 쓰여 있는지 물었다.
한 말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케이티는 이렇게 물었다. 말이 되는 질문이었다. 생각해보면 술집에 들어가 마르가리타를 주문하면서
데킬라 마르가리타 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마르가리타는 데킬라로 만든다. 그러니 데킬라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무얼 원하는지 다들 안다. 그렇다면 케첩의 경우에는 왜 토마토를 더 붙여 말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홍콩 출신의 친구인 셜리가 품은 의문이었다. 내가 젊었을 때 언어학을 연구하며 홍콩에 가서 광둥어를 배우던 시절, 그곳 사람들은 다들 케첩이라는 단어가 중국어에서 온 말이라고 장담했다. 케첩의 전반부인 캔은 광둥어로 토마토를 가리키는 단어의 일부이며, 후반부 음절인 첩은 광둥어에서 소스에 해당하는 단어와 똑같다는 것이다. 셜리는 케첩이 중국어라고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을 때 친구들에게 케첩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바람에 미국 친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케첩이 중국어란 말인가? 케이티의 질문과 셜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같다. 몇 세기 전에 만들어진 케첩의 최초 버전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케첩과 원래 케첩과의 관련을 알아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케첩은 중국의 푸젠성에서 쓰던 발효된 생선 소스였다. 14세기에서 18세기 사이 동남아시아 전역의 항구에 정착한 중국 상인들이 중국식 생선 발효법을 퍼뜨렸다. 그들은 각지에서 잡히는 생선으로 베트남의 생선 소스인 느엉맘 같은 음식을 만들었고, 메주콩을 발효시켜 간장을 담갔으며, 쌀을 발효시켜 누룩을 빚고, 당밀과 종려사탕을 발효시키고 증류하여 럼의 선조라 할 만한 아락을 제조했다. 아락은 럼이나 진이 만들어지기 훨씬 오래전에 여러 지역에서 널리 만들어진 최초의 증류주였다. 1650년경 비단, 도자기, 차를 사러 이 지역에 온 영국이나 네덜란드 상인과 뱃사람들은 아락을 잔뜩 사들여서 세계 최초의 칵테일을 만들어 해군에게 팔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독특한 풍미를 자아내는 젓갈의 맛도 좋아하게 되었다. 무역상들은 케첩을 유럽에 갖고 돌아갔으며, 그 뒤 400년 동안 이 음식은 서양인들의 취향에 맞게 변신을 거듭한 끝에 그 원래 재료인 발효 생선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 초기의 조리법에서 생선이 빠지고 대신 영국산 버섯이 들어갔으며, 제인 오스틴의 가정에서처럼 호두가 쓰이기도 했다. 19세기 무렵 영국에서 쓰이던 케첩 조리법은 여러 가지였는데 결국 토마토를 더한 것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고,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거기에 설탕이 추가되었다. 그러다가 설탕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이 버전이 드디어 미국의 국민 양념으로 등극했으며, 그런 다음 홍콩과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었다. 메뉴에 올라있는 어떤 음식이 진짜이고 진정한 것인지 알아내는 과정은 무엇이 위조품을 만들 만큼 귀중하다고 여겨져 왔는지 그 역사를 알려주는 축소판 수업이다. 1990년대에는 진짜 베이컨이 있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진짜 생크림과 진짜 사워크림이 있었다. 1960년대의 메뉴에는 진짜 버터가 있었다. 1930년대와 40년대 메뉴에는 진정한 송아지 간도 등장했다. 1900년 무렵 진짜나 진정한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자주 붙은 음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조심한 것은 가짜 맥주와 가짜 거북이였다. 그 무렵 메뉴 중에는 진짜 독일 맥주와 진짜 거북살을 자랑하는 것이 많았다. 19세기에 대거 들어온 독일 이민자들이 빛깔이 연한 독일산 라거 맥주를 미국에 소개한 것이다. 그 전까지 미국인들은 검은색의 영국식 맥주 에일만 마셨다. 19세기가 저물어가면서 밀러, 파브스트, 슐리츠, 부슈 등 독일 기업가들이 저온 발효에서 양조해낸 연한 색의 라거 맥주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레스토랑들은 이 새로운 특권적 제품을 내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거북스프는 당대에 인기 있는 미식이었는데 하도 인기가 높다 보니 그것을 대체하는 더 값싼 대안으로 송아지 머리와 뇌로 만든 가짜 거북스프가 흔히 통용되기까지 했다. 사실 제인 지겔머는 97과수원, 다섯 이민가족의 음식 역사라는 저서에서 뉴욕의 레스토랑들은 흔히 문설주에 진짜 거북 등껍질을 내걸어 자신들이 진짜 바다 거북으로 만든 스프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렸다고 말한다. 요즘 우리가 특권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기호들은 그 정도로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지만 메뉴 속에는 여전히 들어있다. 물론 요즘은 마카로니식 프랑스어를 쓰지는 않는다. 요즘에 폼나는 메뉴는 가볍고 간결하며 싸구려 충전용 형용사나 진짜 재료를 쓴다는 끝없는 변명을 담고 있지 않다. 당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줄 때는 말이든 음식이든 적게 쓸수록 더 좋다. 폼나는 메뉴는 뭔가 다른 것으로 살짝 양념되어 있다. 신중하게 선별된 모호한 식품 용어와 푸른 목초지와 고급 채소의 목가적인 이미지가 맛을 더해주는 것이다. 그것도 당신에게 메뉴를 보여줄 때 이야기지만. 그리고 바삭바삭한, 오독오독한, 짜릿한, 즙이 풍부한, 자극적인, 두툼한, 훈제한 맛에 포슬포슬한 같은 언어학적 충전물.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티를 너무 많이 내는 메뉴 필자가 쓴 형용사 투성의 메뉴는 아마 피해야 할 것이다. 이국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것에 함축된 보충 의미를 무시하라.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켈빈 트릴린이 할 법한 행동을 하라. 그곳을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그처럼 많이 변명할 필요가 없는 제대로 된 진짜 식당을 찾아가는 것이다. 토스트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대중적인 라틴어 토스타레에서 나온 것으로 화덕에 구운 빵이었다. 나는 토스트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아침 식사로 늘 먹는 토스트 베이글과 커피 한 잔은 제닛에게는 즐거움의 원천이다. 제닛은 광둥식 감수성이 발동하여 모든 식사에 베이컨을 약간 곁들이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밀 같은 샌프란시스코의 카페에서 최신 아침 식사 트렌드는 제빵장인이 만든 두꺼운 토스트에 호박 버터나 수제잼을 발라먹는 것이다. 그러나 토스트를 아침 식사로만 먹는 것은 순수하게 현대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17세기까지는 와인과 에일을 마실 때 흔히 토스트 한쪽을 담가 먹곤 했다. 이 전통은 꽤 오래되었다. 셰익스피어의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도 그랬다.
하이스타프, 가서 색주 한 쿼터 가져다 주게. 토스트 한쪽 담가서.
지금 우리에게는 참 이상해 보이지만 토스트는 술의 맛과 분량을 더하는 용도로 쓰였고 지금은 잘 쓰이지 않지만 단맛이 나는 보리지 같은 허브와 설탕으로 맛을 내곤 했다. 와인에 토스트로 맛을 더하는 이런 전통이 사라지기 시작할 무렵인 17세기에 영국의 식사 자리에서는 식탁에 앉은 사람 모두가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마시는 관행이 발달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건배로 이어진다. 내게는 이런 음주가 별로 건강한 일로 보이지 않지만 영국 친구들이 지적하듯이 나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 출신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실 당시의 청교도는 그런 건배 방식이 나쁘다고 생각했으며 음주와 건강의 서약은 죄악이며 기독교로서는 철저하게 부당한 일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건배는 흔히 어떤 숙녀의 건강을 위해 올려졌는데 그 기원의 대상인 숙녀는 좌중의 토스트라 일컬어졌다. 당시의 사정을 알려주는 어떤 글을 보면 양념된 토스트와 향초가 술의 맛을 더해주는 것처럼 그 숙녀가 모임의 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설명되어 있다. 인기 있는 숙녀는 자라서 토스트가 되거나 그 도시의 토스트가 되었다. 1709년에 어떤 가십 잡지에 실린 이 정직하지 못한 발언을 보자. 헤딩턴에서 힌크세이에 이르는 지역에서 다들 건강을 기원해주는 그 미인은 귀부인이라는 타이틀은 없어도 이제 만장일치로 토스트를 지배한다. 물론 리뷰가 전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음식과 와인이 긍정적인 리뷰에서는 어떤 은유와 어떤 언어적 구조가 사용되는가. 섹스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애리조나 대학의 언어학 교수 에이드리엔 레러는 지난 197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와인 리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연구했다. 그녀는 1980년대에 와인 리뷰어들이 살집이 많은, 근육질적인, 근골이 탄탄한, 억센 체격, 어깨가 넓은 같은 단어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신체를 은유로 활용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동시에 로버트 파커처럼 영향력 있는 와인 필자들이 와인의 감각적인 쾌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섹시, 관능적인 같은 단어를 자주 쓰고 와인을 나긋나긋하고 유혹적인, 육감적인 질감을 주는 쾌락주의적인 음주라거나 심지어 액체 비아그라라는 말까지 썼다. 문학교수 숀 셰스그린은 와인을 예쁘고 애무하는 듯한 황홀케 하는 베개처럼 푹신한 과부하된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에로틱한 말투가 만화경처럼 다채로운 미국의 고정관념들 중에서도 미식의 위력 앞에 섹스가 빛을 잃었음을 확인해준다고 말한다. 이 같은 섹스 은유는 값비싼 음식에 특히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점을 레스토랑 리뷰 100만 건 가운데 섹스가 언급되는 모든 경우를 추출해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요리의 종류와 도시의 유형 같은 구성 요소를 관리하고 나서 이러한 섹스 언급이 레스토랑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어떻게 결합되는지 물어볼 수 있게 해주는 통계적 기법인 회귀 분석법을 써보았다. 리뷰어들 중에는 본인이 성적 은유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레스토랑에 대해 그런 은유를 쓴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호작용도 발견되었다. 이런 식의 섹스 언급은 값비싼 레스토랑을 다룬 리뷰에 특히 더 자주 나왔다. 사과 타르트 아이스크림 페이스트리의 캐러멜 부분은 바로 오르가즘의 경지였다. 호화로운 맛,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좋은 섹시한 음식. 육즙이 풍부한 돼지 뱃살에 유혹적으로 그슬린 푸아그라가 딸려나옴. 연상관계의 위력은 꽤나 강하다. 리뷰에서 섹스가 더 많이 언급되는 레스토랑일수록 음식 가격은 더 높았다. 저렴한 레스토랑에서 나온 음식이 마음에 들 때 사람들이 쓰는 은유는 아주 다른 종류다. 비싸지 않은 레스토랑의 리뷰에서 튀김이나 마늘국수를 말할 때는 섹스보다 마약이나 중독과 연관된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마늘국수. 이제 내가 고르는 마약이야. 이런 컵케이크는 크랙 같군. 닭날개 조심해. 중독적이야. 번번이 이게 필요해. 저 프라이드 치킨은 빌어먹게 맛이 좋군. 이 튀김에는 분명 마약이나 뭔가 중독 성분이 들어있을 거야. 위에서 든 예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 중독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닭날개와 프라이드 치킨, 컵케이크, 마늘국수, 프렌치프라이, 버거 같은 것들이다. 그것은 스낵이거나 술집에서 먹는 음식이며 그 속에 들어있는 지방분, 설탕, 바싹 튀긴 성분 때문에 마약과도 비슷한 꺼림칙한 즐거움을 주는 음식이다. 연구자들은 정크푸드를 향한 갈망과 마약 중독 사이에 생화학적 연관이 있는지 아직 확실하게 알아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방과 설탕을 향한 갈망은 무척 강하다. 초콜릿 밀크쉐이크에 함유된 지방과 설탕의 양을 조사한 어느 연구는 지방보다 설탕이 두뇌 속의 보상 중추를 더 효율적으로 자극한다고 주장한다. 작가 애덤 고프닉은 디저트를 참아보기로 실험하던 어느 날 한밤중에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의 냉장고로 걸어가 외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인형처럼 아이스크림을 찾아 먹던 일을 묘사한다. 어쨌든 이 마약 은유가 어디서나 쓰이는 언어적 상황은 이런 정크푸드와 디저트를 중독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우리 문화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식품을 탓함으로써 튀긴 음식이나 설탕 범벅의 스낵을 먹는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을 분리한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컵케이크가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의 연구 또한 여성이 남성들보다 리뷰에 마약 은유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는데 이는 건강식품이나 저칼로리 식사에 적응하라는 압박이 여자들에게 특히 더 심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음식의 언어, 벤 주레프스키, 김병화 옮김, 어크로스.